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3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은 전 세계 수많은 지표소에서도 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청년 독신 성인 신권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제회장 단체 이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오늘 저녁 신권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3차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4월 4일 엘드레드 지미스 스미스 장로님께서 106세의 나이로 그분의 집에서 돌아가셨음을 알려드리며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장로님께서는 교회 축복사로 1947년부터 1979년 10월까지 봉사하셨으며 이후 명예직을 받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모임은 이 모임은 위성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모인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저스틴 빌스의 지휘와 클레이 크리스첸슨의 오르간 반주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청년 독신 성인 신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모임을 시작하며 Arise, O God and Shine을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70인 회장단 일원이신 로널드 A. 레스번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loving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으로서 전 세계에 모일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을 지닐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또한 우리가 우리 모두의 직분을 신권 직분을 그래서 당신의 아들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또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자매님을 아내분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보좌분들과 12사도 정원 애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권 소유자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사업을 설립하고 당신의 의로움을 전 세계에 세울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신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평안을 더욱더 가져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이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을 축복해 주실 간구드렸고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회장단 일원이신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 본부 청남 회장이신 데이비드 L. 백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지닌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즉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는 악마의 불화살에 맞설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들고 굳게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지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에 학교 농구팀과 함께 처음으로 타지에 나가 시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부친께서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버스 여행에서 복음 표준에 맞지 않는 언행을 목격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화가이셨던 부친께서는 제 곁에 앉으시더니 성과 왕국을 지키는 용사인 기사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부친께서 그림을 완성하시고 성구를 읽어주실 때 저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은 저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신권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갑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갑주가 필요합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결코 접해본 적 없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는 곤경을 자초하고 싶으면 일부러 그런 상황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원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탄의 저돌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1982년 1월에 저는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영 대학교 교정에서 영적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연단 한쪽에 교회가 있고 한두 발걸음 떨어진 연단 다른 쪽에는 세상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세상이 있는 곳과 교회 표준이 있는 곳 사이의 간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로부터 30년이 지난 당시에 저는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세상은 이 건물에서 나가 자기 길을 떠나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만 세상이 계속 움직여서 그 간격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현재 있는 곳과 앞으로 갈 곳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행동과 교회의 표준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와 원리, 계명에서 세상이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것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그리고 스스로를 친구라 하는 사람들이 주는 사회적 압력과 비웃음, 심지어는 차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주변에는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복음과 우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어 권고드립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여러분은 돌아서십시오. 참된 친구는 우리가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우리가 계명과 의식 그리고 성약이 있는 복음의 길에 머물면 보호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준비를 갖춥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선택의지는 술과 약물, 담배와 같은 중독물질에서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고 경전을 공부하고 침례와 확인의식을 받고 성신이 항상 동반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순결의 법을 따르고 멜기세덱 신권을 준비해서 받고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봉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준비를 하고 또 그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능력 있는 청남은 이 율법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선교사 부름을 받으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봉사는 늘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서 처음 내는 인생의 십일조입니다. 그들은 이런 희생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성약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받아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는 성약입니다.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힘, 즉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행하는 힘을 계속 쌓게 됩니다. 청남과 청녀들이 교리를 배우고 새로운 온라인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 과정을 통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이런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 나갈 때 부모님과 교사 등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동기를 찾으십시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인생 계획을 세우십시오. 관심사와 기술을 찾아보십시오. 일하고 자립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실수를 이겨내고 경험을 쌓고 시작한 것을 끝내십시오. 이렇게 해나가면서 가족과 정원회, 공과반, 합동 상호 향상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건전한 놀이를 함께 즐기십시오.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적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지닌 영원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면 주님 안에서 강해집니다. 힘이 강해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우리는 죽음의 힘을 의지하여 구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위대하고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어긋나는 어떤 철학이나 주의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계획의 조건을 타협하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는 책임을 맡았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를 아래로 내려오게 해서 자신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우면서도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을 굳게 지키며 그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근간이 그분의 교리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오해나 비판, 나아가 그릇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서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굳게 선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피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도망하는 것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달아났으며 리아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가족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를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은 그분들 시대에 굳게 서셨습니다. 니파에는 사탄의 매질과 형들인 레이맨과 레이멜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기묘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아비나다이는 의심과 조롱과 닥쳐온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2,000명의 청년 용사들은 복음의 가치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모로나이는 자기 백성들의 가족과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의 기치를 들어올렸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돌과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성벽에 서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의 복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습니다. 몰몬 개척자들은 피말리는 박해와 역경 앞에서도 굳게 서서 선지자를 따라 서부로 험난한 여행을 하여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종들과 성도는 구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어떻게 해서 굳게 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성전에서 학식 있는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역기간 내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며 봉사하고 축복하는 신권 사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악에 맞서며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로든 위험 있는 침묵으로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그분께서는 현명하고 대담하게도 거짓에 대응하기를 거부하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주인 구속주께서는 속죄의 쓴 잔을 마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결국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굳게 서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받아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특별히 간증드립니다. 그런즉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리에 순종하고 굳게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리는 성스럽고 우리 시대에 부는 사회적,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878년 제 외증조부이신 조지 F. 리처즈는 17살이었습니다. 이미 장로 신권에 성임되었는데 당시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마침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방문하여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아들 조지를 돌아보며 손을 얹고 축복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지는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신권 축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나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울면서 기도를 드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어머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매우 간단하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축복을 주는 동안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심소리가 점점 잠잠해졌고 고통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감독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어머니의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주님께서 감독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한 소년을 위해 축복을 남겨두셔서 소년이라도 의롭게 신권을 행사하면 그가 지닌 신권에는 어른만큼 강력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밤 그 권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는 동안 집사정원의 회장을 예로 들겠지만 그 원리는 교사와 정원의 회장과 제사정원의 부조를 도움하여 아론 신권을 소유한 모든 청남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청년들의 영성과 지도력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특성들이 아론 신권 시절과 선교사업 기간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교사업 동안 일어나는 극적인 성장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신뢰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높은 기대를 겁니다.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집사정원의 회장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장은 훨씬 일찍 시작될 것이며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집사정원의 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집사정원의 회장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원에서 행하는 일을 감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권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집사정원의 회장을 부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름은 계시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나이 또는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집사정원의 회장을 포함하여 모든 지도자는 계시에 의해 부름을 받았음을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심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높은 기대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교부에 있는 동안 배우게 된 놀라운 교훈 한 가지는 선교사들은 선교부 회장의 기대 수준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템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 정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원의 모임의 사회를 보거나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뿐이라면 실제로 하게 되는 일도 그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비전, 바로 주님께서 가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전이 커질 때 동기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모든 부름에는 계시를 받을 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 정원의 회장은 보좌를 추천하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계시받을 권리, 정원의 회원들에게 의무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이 원리들을 집사 정원의 회장에 가르쳐 계시를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가르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받을 것이요. 계시를 주시는 일에 있어 주님께서는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조셉과 올리버를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집사 정원의 회장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집사 정원 회장에게 계시가 개인적인 노력과 힘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음을 가르치십시오. 헬리비 아리엉 회장님은 헤럴드 비리 회장님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시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현명한 지도자라면 집사 정원의 회장이 자신의 보좌를 추천하기 위한 준비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숙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묻고 답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의 다른 청남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힘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현명한 지도자는 집사 정원의 회장에게 계시가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옮길 수 있는지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흥미를 끄는 것들로 가득하고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으며 현란한 불빛과 시끄러운 소음이 많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알지 못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고요한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조셉은 외딴 숲에서 첫 번째 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 옵니다. 이 음성은 평안이나 위안을 주는 느낌,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느낌이며 번뜩이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작은 생각의 씨앗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소중히 여기고 키운다면 영적으로 거대한 숲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활동인 청남을 보좌로 추천하거나 어떤 인물을 맡길 수도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시절 우리는 한 형제를 스테이크 석유로 불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형제는 일시적으로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그가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훌륭하게 수행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제언했으나 아니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글렌델 스테이크에는 스테이크 서기가 없겠군요. 놀란 그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스테이크 서기가 없으면 안 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부름을 주려고 영감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부르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름을 잘 수행했습니다. 부름을 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 때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그 부름에 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집사정원의 회장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 중 하나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 저활동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구조하는 일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구조하는 것이 주님의 우선순위라면 토마스 몬슨 회장님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분에게 우선순위라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 집사정원의 회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부름을 수행하면서 핵심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열렬하고 강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굳은 결심으로 잃어버린 들을 찾아나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정원의 회원들의 방문을 받은 어떤 청남은 30명이나 되는 청남들이 집에 와서 정말 놀랐어요. 이제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요. 어떤 청소년이 그런 사랑과 관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 정원의 회장이 비전을 갖고 이따금 정원의 공과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몇 주 전 어느 집사 정원의 반에 참석했는데 12살 된 청남이 속죄를 주제로 25분짜리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집사들에게 속죄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으로 공과를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문을 나누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했으며 반원들은 대답했습니다. 준비한 공과보다 신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지혜를 발휘했는데 아마 아버지가 미리 귀띔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과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속죄에 대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의 간증으로 공과를 마쳤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론 신고는 소연 청남이었을 때 공과에서 한 번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청남들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높일 수 있고 그들은 분명히 그것에 부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 정원의 회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앞에서 정원회를 이끌게 하고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훌륭한 경과를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을 가슴에 묻은 채로 생을 마치지 말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은 기술을 가슴에 묻은 채 해임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가르치십시오. 모임 수사를 준비하는 방법, 품위 있고 상냥하게 모임 사회를 보는 법, 잃어버린 사람을 구조하는 법,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법, 계시를 받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청남들의 가슴과 정신을 깊이 스며들도록 남겨주는 영성과 지도력이라는 유산이 여러분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집사 정원의 회장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이라도 의롭게 신권을 행사하면 신권에는 어른만큼 강력한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약을 맺고 선교사가 되고 미래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계시를 받는 방법,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 권능과 권세를 갖고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유산을 지닌 청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속주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형을 베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께 샤이 존슨이라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이는 작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매정하고 몰지각한 집단 따돌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학대받고 마구 떠올렸으며 교실에 들어설 때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외로움과 공포의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싸이 학교에는 성형을 베푸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샤이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들께 이런 집단 따돌림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따돌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샤이 어머니는 아론 신권 소유자이며 학교 미식축구팀의 주장이자 쿼터백을 맡고 있는 카슨 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그런 따돌림을 받게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카슨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순히 불량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은 샤이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카슨은 팀원 몇몇에게 샤이를 보살피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샤이에게 함께 있자고 했습니다. 샤이가 안전하게 교실까지 같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미식축구 선수들이 그녀의 친한 친구가 되자 아무도 샤이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 미식축구팀에게 신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패를 거듭하는 흥분 속에서도 이 청남들은 샤이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들은 그녀가 경기장에 내려와 팀과 함께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샤이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안심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그 미식축구팀은 주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미식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청남들의 모범은 다른 학생들이 더욱 포용적이고 더욱 더욱 친절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친절하고 정중히 서로를 대합니다. 전국적인 뉴스 매체가 이 청년들이 한 일을 알아내었고 그 이야기는 전국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살피고자 시작된 일이 수천 명의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샤이 어머니는 이 청년들을 변장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카슨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샤이의 삶을 축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샤이가 그들 삶을 더 많이 축복하였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달리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 청남들은 보살피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축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들은 이제 몇 달 후 전임 선교사로서 성형을 베풀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는 수천 명의 샤이 존슨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정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몇 명은 곧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덜 분명한 필요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어떻게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유명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에 성임되는 순간 성역을 베푸는 권능과 권세 그리고 성스러운 의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도록 인간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형을 베푸는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하는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몸이 되십니다. 그분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입니다. 성형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구주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하셨을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성형을 베풀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집안일로 도움을 구하실 때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도와드릴 수 있어 기뻐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구급요법을 복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시니까요. 구급요법으로 어머니를 살린 후에 여러분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을 또 가정의 영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족에게 성형을 베푸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다른 방법이 더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성형을 베풀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절친한 친구처럼 대함으로써 성형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분의 의무를 다하시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성형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최선을 다해 돕고 의욕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정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은 바를 다하십시오. 이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시켜줄 것이며 언젠가 아버지가 될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안 계신 분에게는 가족에게 성형을 베풀어야 하는 여러분의 책임은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은 또한 정원회를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몬슨 회장님의 구조하라는 외침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활동적인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활동적이지 않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인도 방갈로어에 새 지도부가 조직되었을 때 신권회의 유일한 청남은 막 집사로 성임된 글래드윈밖에 없었습니다. 글래드윈은 청남 회장과 지부 회장님과 함께 저활동 청남들에게 전화를 걸고 그들 집을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곧 두 번째 청남인 세미얼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글래드윈과 세미얼은 정원회 모임에 오지 않는 청남들에게 전화하고 정원회 모임에서 배운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생일엔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활동 청남들은 하나씩 글래드윈과 사무엘의 친구가 되었으며 정원회 활동에 오고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신이 성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부의 모든 청남이 교회에서 활동적입니다. 경전은 아론 신권 정원회가 평회로서 앉아 서로를 교화하거나 발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때 교화됩니다. 교회 청소년 교육 과정은 정원회 모임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원회 회원들이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정원회 모임에서는 비웃음이나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점을 자유롭게 나눌 때 그렇습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정원회 모임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에 편안한 장소가 되게 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신권 소유자는 저속하거나 더러운 말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돕고 그들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성역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성역을 베푸는 일은 의식을 행할 때나 가정복음을 할 때 또는 때때로 하는 봉사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만 또 하얀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만 신권 소유자가 아니라 언제나 신권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살핌이란 단지 우리가 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합니다. 매일 성역을 베푸십시오. 기회는 여러분 주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찾으십시오. 주님께 그 기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대부분의 기회는 다른 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작고 진실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과 함께하기에 합당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성역을 베풀도록 속삭이는 생각과 느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삭임에 따라 행동한다면 더 많은 속삭임을 받게 될 것이며 아울러 성역을 행할 기회와 능력이 향상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위대한 아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성역을 베푸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주님 손안에 든 도구가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항하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성스러운 의무를 다할 때 오는 기쁨을 경험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시온 군대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비 아이유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My dear brethren and beloved,
사랑하는 형제이자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제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오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남기로 선택한 청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형제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한 이곳에서 소속감과 지위와 지지와 우애를 느끼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때때로 자신을 직함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직함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함들은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아들, 형제, 남편, 아버지 등이 있습니다. 또 의사, 군인, 기술자 등과 같이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을 나타내는 그런 직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부름을 말해주는 직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모든 신권 소유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네 가지 직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함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 후계성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로서 가진 잠재력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직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분의 자녀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며 나아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삶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줍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중에 이 직함의 의미에 완전히 걸맞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낙담의 감정을 악용하려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 대신 여러분이 지은 죄와 잘못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걷기 시작하는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아기들은 한 걸음을 떼고는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기들을 다그치고 혼냅니까? 물론 아닙니다. 아기가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혼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들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아기는 조금씩 그 부모님처럼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교할 때 우리 필멸의 인간들은 미숙하고 휘청거리는 아기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표에 한 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내디딤으로써 그곳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벌을 주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분은 낙담하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거나 우리가 가진 책임에서 멀어지려 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대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행사하며 다시 노력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이끄시며 종종 하늘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도움을 통해 구주를 따르려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음 직함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 노력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제자라고 불립니다. 비록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고 우리가 가진 특권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며 회개의 날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더 나아지고 더 온전해지며 더 정련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성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 또는 필멸의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의 초연한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시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삶은 막다른 골목과 같이 소망도 미래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속죄가 있기에 삶은 아버지의 면전에서 누리는 영생을 향해 가는 성장과 발전의 고귀한 여행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속죄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속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격이나 성품의 차이를 죄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면 교회는 모든 회원들이 똑같아지도록 즉 모든 회원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상충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의 형제들과 다르게 또 모든 아들을 그 아버지와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그들의 개성과 영적인 정체성에서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도와 목적과도 배치됩니다.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가진 선택 의지와 그에 따라 일어나는 광범위한 모든 결과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성의 이점을 취할 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료 제자들을 강화하고 북돋아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이런 다양한 재능을 발전시키고 사용하도록 서로 격려할 때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생 동안 우리 구주를 따르며 그분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을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권 형제로서 우리는 구속주를 계속 따르겠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가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생각될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한결같고 굳건한 제자가 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합시다. 그분을 향해 불완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구속주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맙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직함인 영혼의 치유자라는 칭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으켜 세우고 고쳐주고 강화하고 고양하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받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우리는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합니다. 가정복음 교사로서도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신권 지도자로서도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아버지, 아들, 형제, 그리고 남편으로서 우리는 헌신적인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병자를 축복하기 위한 성별된 기름을, 다른 한 손에는 궁핍한 자들을 먹이기 위한 빵 한 조각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은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이 책임은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그것을 단순히 믿을 때보다 그에 따라 생활할 때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통해 개개인이 고양되고 가족이 강화되는 일은 그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하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구주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본이시고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을 따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치유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네 번째 직함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첫 번째 직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느라, 또는 멋진 최신 전자기기를 만지작거리며 즐기느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과 돈과 정력을 그렇게나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신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이 약속의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제 사고력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그 약속이 위대하고 신성하며 영원하다는 것은 압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이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권에서 오는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일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능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원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성신의 속삭임을 듣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어 이 위대한 사업에, 우리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이 대업에 매진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행위는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한 것 이상의 더 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필요없는 존재이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권 소유자 중에 이와 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분명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러분은 무시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미약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지혜롭고 강건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 그 기여를 크게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교회에서 가진 부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봉사할 기회는 무한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경기장의 사이드라인에 서서 방관하고만 있다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부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이미 이 사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일 기도하며 회복된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여 이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배운 대로 생활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대한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역할이 있으며 여러분이 연주할 특정한 음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연주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 악단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도록 허락한다면 여러분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며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지닌 잠재력에 걸맞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여러분 자신을 잇는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특권을 받은 그 신권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서 가진 여러 직함들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도록 돕는 신성한 도움과 힘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축복과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1831년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신권 소유자들은 소수였지만 지금은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나이나 능력이나 교회 부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에서 그 그 첫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모든 남자 곧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또한 회원은 자기 능력을 다하여 가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하는 바 너희의 전도함은 부드럽고 온유한 경고의 음성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악인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참으로 그라도다. 이제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늘 마련해 두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임을 믿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얼마 전에 아론 신권 제사 직분을 갖게 된 한 소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만 16살입니다. 1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파송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첫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두 개 도시에 지명되었었는데 그 소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우 어렸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유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 소년은 아직 8살이 되지 않은 관계로 침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는 소년을 처음 태어나 살았던 바다 건너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소년은 작년 3월에 거리를 걷던 중에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말을 건네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짧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성은 곧 그 지역으로 파송될 선교사들의 주거와 의료 문제를 살피도록 선교부 회장이 보낸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선교 본부로 돌아온 그 간호사는 선교사들에게 이 소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12년 9월에 두 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그 지역에서 처음 침례 준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금년 3월로 그가 회원이 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의 제사로 성임되었기에 두 번째 개종자는 자신이 직접 침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구 13만 명의 도시에서 첫 번째 신권 개척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함께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었던 2013년 3월 31일 그 지역의 교회 회원 수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활주일의 모임에 참석한 현지 회원은 그 소년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전날 무릎을 다쳤지만 반드시 교회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명의 청년 장로들과 한 쌍의 부부 선교사에게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왕국을 세우시는지를 잘 모르면 이 이야기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뉴멕시코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선지자들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찾고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돕고 왕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수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실한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55년에 미국 공군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첫 임진 뉴멕시코족 엘버커키로 떠나기 직전에 감독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축복을 하시는 중에 저의 공군 복무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엘버커키 일지부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오시더니 자신을 지방부 회장이라고 소개하시고는 저를 지방부 선교사로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훈련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몇 주밖에 머물지 않을 예정이며 이후에 다른 곳으로 배치받아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부 회장님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형제님께 부름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훈련 기간 중에 저는 장교들의 수가 몇백 명이나 되는 속에서 아주 우연하게도 갑자기 사망한 사령부 장교의 보직을 맡을 후임 장교로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후 2년간 그 지방부에서 교회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 대부분을 회원들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가르칠 사람을 찾아서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고도 월 평균 40시간 이상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두 가족을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선지자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고 선지자들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에 권능과 축복이 담겨 있었음을 제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앨버커키를 떠나기 전 마지막 일요일에 그 지역의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온 성도들과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영의 증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그 예배당이 있던 지역에 지금은 거룩한 성전, 곧 주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구도자들은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훌륭하신 지방부 회장님의 보좌로 부름받았는데 그 회장님은 한때 교회에 관심이 없다가 영적인 힘이 매우 큰 지도자로 성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을 너무도 사랑하여 담배를 피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봐준 가정복음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부 회장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축복하기 위해 차로 산을 넘고 해안가를 지나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규모 지부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훌륭하신 지도자님과 봉사 몇 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모범과 선교사 토론 권위를 통해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 지부들의 성장이 더디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한 일요일에 두 분의 사도님이 오셔서 캠브리지 롱펠로우 파크 예배당에서 우리 지방부를 스테이크로 조직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스테이크 대회를 사회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저에게 벨몬트의 산 바위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서기에 완벽한 곳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소규모 지부에서 만난 겸손한 회원들과 그들이 초대한 이웃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새로운 집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제사가 참석 회원이 바로 자신 한 명에 불과한 모임에 걸어갔던 그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그 집사와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오늘 밤 이 신권 모임에 함께 참석할 거라는 아버지의 말에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 집사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선교부 회장으로 있던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훌륭하게 봉사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의 증조부가 갖고 계셨던 1937년판 선교사 지침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세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전통은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신권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 그 집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지 그의 감독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감독님은 와드 선교 책임자가 구도자들의 발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선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그런 현황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감독님과 와드 평회는 모든 현재 구도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구도자 개인과 그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기 전부터 성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활동에 참여시키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은 가끔 선교사들이 약속이 많아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동반자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와드 선교사업 계획에는 정원의 회원들이 아는 사람을 선교사들과 만나게 하겠다는 정원의 목표도 포함됩니다. 집사 정원의 회장단조차도 정원의 회원들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데리고 오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강한 와디에 속한 그 집사와 새로 생긴 작은 회원 그룹의 일원인 그 제사는 서로 또는 여러분과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뉴멕시코와 뉴잉글랜드에서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경험과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신 경험 사이에도 유사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권 책임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는지를 서로 비슷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도구와 조직 모두 훌륭하게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교사업에 대한 신권 의무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선지자들로부터 기본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195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처음 가르치신 이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쳐온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1923년 영국 선교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회원들에게 주는 일반 지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1923년부터는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는 책임을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부여합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오시거나 아버지를 모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서 진리의 선한 말씀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또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원, 즉 150만 명의 회원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2002년에 선교사업은 감독의 책임에 속하게 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감독님들이 회원들을 보살피고 와드 조직을 이끄느라 한계 상황에 다다를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감독님은 그것을 임무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대업을 위해 와드를 하나로 모으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와드 선교 책임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선교사업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와드 평유에는 각 조직과 정원회가 봉사 경험을 선교사 준비 과정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젊은이들이 속죄의 축복을 느껴 스스로를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감독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 와드에서 개종자 침례가 급증하게 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그것이 그저 누구 한 사람이 수행한 임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성도들 가운데로 데려왔으며 그러면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열정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사야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삶에 미치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교회 내에 존재하는 속죄의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와 사랑을 마음에 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슬픔을 피하고 용서의 기쁨을 느끼며 안전한 하나님 왕국으로 모이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회원들이 단합하여 사람들을 섬긴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친구 및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포도원 내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녀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새로운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큰 와디에서든 그 새로운 제사가 봉사하는 먼 다른 나라의 소규모 그룹에서든 그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감을 받아 아직 회원이 아닌 친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봉사나 교회의 다른 활동에 자신의 친구를 포함시켜서 그와 그의 가족이 선교사들에게서 가르침 받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제사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속죄에서 오는 평안을 느끼는 소규모 성도 그룹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계속 신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 제사는 소규모 그룹이 지부가 되고 나아가 그 지역의 시온의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상한 감독님이 이끄는 와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손자 중에 한 명이 언젠가 하나님의 종을 근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곳이 성전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권 안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년 독신 성인 신권 합창단의 영감에 찬 음악에 감사드리며 이 모임 실황 방송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역시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너 이스라엘 장로는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이신 래리 M. 깁슨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해마다 두 차례씩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신권을 받은 자 너희 모든 하나님의 아들아 올지어다. 교회의 신권 총회에는 특별한 영이 충만합니다. 오늘 밤에도 전 세계에는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는 수많은 신권 소유자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6만 3천 명의 선교사가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현재 추천서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또 간절히 봉사하기를 바라는 모든 분께 사랑과 찬사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계명보다 더 의미 있는 선언, 더 구속력 있는 책임, 더 직접적인 지시는 거룩한 경전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광스러운 약속과 함께 주어진 이 신성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절정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좌우명이 됩니다. 선교사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구분짓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언제나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2년이란 짧은 시간이 지나면 현재 하나님의 이 친위대에서 봉사하는 모든 전임 선교사는 수고를 마치고 그들의 집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귀환하는 장로들을 대체할 신병들은 오늘 밤 교회의 아론 신권에 소속되어 있는 소년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청남 여러분,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일하고자 합니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교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열렬한 헌신, 비이기적인 희생, 간절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헌신적인 선교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 영원한 기쁨이라는 배당금을 돌려받는데 이 기쁨은 현세는 물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좀 더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떻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장할 공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둘째,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십시오. 덧붙이자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계획하십시오. 셋째,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넷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공식의 네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경전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토대가 됩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짜고 편성한 교회 교육과정의 주안점은 거룩한 경전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전을 매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공부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즉시 적용 가능한 참조 성구를 하나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몬경 엘마서 17장에는 엘마가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만나 그들이 진리의 대업 안에서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 형제 여러분, 부디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두 번째 공식,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십시오. 오늘날의 청소년처럼 광범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서 본 청소년 세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학원, 선교 사업,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일부는 군 복무도 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 준비는 일찍 시작됩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영적인 준비와 더불어 어린 아들이 개인 선교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언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여러 해 동안 외국어를 공부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마침내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그 젊은이에게 찾아오도록 초청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됩니다. 합당성이 확인되면 선교사 추천서가 작성됩니다. 온 가족이 발신인 주소가 47 이스트 사우스 템플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인 편지를 우체부가 가져다 주기를 이때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때는 없습니다. 편지가 도착하면 숨을 죽이고 부름장을 읽습니다. 지명된 선교 임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경우가 흔합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 준비된 충실한 선교사는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떠날 준비가 시작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꺼이 감수하는 희생을 고마워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노고는 여러분을 떠받치고 그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며 그분들의 기도는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선교사업은 가족의 일입니다. 비록 대륙과 대양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형제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할 때 선교사로서의 기회는 공식 부름의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군 복무를 하는 형제 여러분, 그런 시간은 유익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군복을 입은 우리 젊은이들은 신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신성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해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선교사가 될 특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후기 성도로서의 모범은 관찰되고 판단되고 종종 모방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처한 환경이 어떻든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공식에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다음과 같이 촉구한 사도 베드로의 권고에 순종하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목소리를 높여 신의 참된 속성에 대해 증거하십시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전하십시오. 구원의 계획에 담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십시오. 50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작은 시골에서 온 한 어린 선교사는 토론토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간증 면에서는 거인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다 온타리오 오샤와에서 봉사하게 된 그는 동반자와 함께 엘머 폴라드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며 가가워하는 두 젊은이를 안쓰럽게 여긴 폴라드 씨는 선교사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는 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내 그는 선교사들에게 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장로들에게 그는 조롱하는 말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실제로 믿고 있다고 내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장로들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시골 소년이 동반자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폴라드 씨에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는 우리가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임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돌아가서 우리의 간증을 전합시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선교사는 처음에 머뭇거렸지만 마침내 동반자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자신들을 쫓아낸 집에 다가가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폴라드 씨가 화를 내며 나왔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흐른 후 주님의 영에서 비롯된 권능으로 우리의 풋내기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라드 씨,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조셉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간증합니다. 그는 몰몬경을 번역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얼마 후 이제 폴라드 형제가 된 폴라드 씨는 한 신권 모임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 다음날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증으로 전한 그 메시지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우리 공식에서 마지막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선교사는 동반자와 선교부 지도자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교리와 성향 4편에서 주님은 성역의 일꾼이 될 자격을 확립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자격이 있게 하느니라.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경건, 자애,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은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신앙과 덕성, 지식과 경건, 그리고 사랑을 키웠는가? 국내나 외국에서 헌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힘쓰는 영혼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소중한 친구인 크레이그 서드베리와 그의 모친 펄 여사는 크레이그가 호주 멜버른 선교부로 떠나기에 앞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크레이그의 부친 프레드 서드베리 씨는 분명히 오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25년 전에 결혼했는데 서드베리 씨는 아내처럼 그녀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교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크레이그는 부모님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사랑과 어떻게든 아버지가 성령의 감화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의 열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영감을 구했습니다. 영감이 떠올라 크레이그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나 성스러운 부름에 순종하게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가끔 아버지께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리고 아들이 된 것이 왜 감사한지 말씀드리게나. 크레이그는 고마워하며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크레이그의 어머니를 거의 18개월 동안 뵙지 못했는데 그분은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남편 프레드는 처음으로 간증 모임에서 교회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하여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은 크레이그가 선교 사업을 마칠 무렵에 저와 함께 크레이그를 만나러 호주로 가서 크레이그가 전임 선교사로서 주는 마지막 침례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머나먼 호주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허리 깊이의 물로 이끌어 오른손을 들어 직각으로 세우고 성스러운 침례 기도를 드린 크레이그 서드베리처럼 자랑스러웠던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브래드리 서드베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사랑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며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영혼의 목자, 곧 인류를 구속하신 선교사께서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데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그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분의 온화한 초대에 우리가 언제나 응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감정을 나와 Our beloved and eternal.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당신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고 따뜻한 느낌과 또 영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가 당신께 모여서 당신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 대한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 보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느낀 모든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들은 이 훌륭한 합창단의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훌륭한 형제들과 또 훌륭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과 당신이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느낀 성신의 속삭임과 영적인 느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요청받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신권은 형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형제를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 이러한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저희의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맡은 일과 성역에서 저희가 당신의 아들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분을 계속 지지하고 또 그분의 가족과 아내와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그분의 훌륭한 두 분의 보좌와 훌륭한 시위사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깨에 지고 있는 큰 무거운 짐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회에 감사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당신의 사업이 진척되고 번창하도록 돕는 모든 당신의 종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